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고요. 또 도고일척이면 마고일장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그 좋은 일을 시샘하는 악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잘 생기게 되고, 이 도고일척이면 마고일장이다라는 말은 도를 깨닫는 것이 일척이니까 그저 조금 깨닫는 바가 있으면 마고일장이라고 해서 나쁜 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그런 일들이 언제나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도 있을 수가 있고 역사 속에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항상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너무 교만해지거나 그러지 말고 더욱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겸비해야 더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역사를 보면 꼭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역사를 보면 왕이 되고 25살에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좋은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좋은 신앙으로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신앙적인 바른 정책들을 만들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칭송도 듣고 태평성대가 잘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시절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굉장히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결론적으로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막강한 군대의 공격을 기도로 잘 물리치고 이겨냅니다. 그 다음에 또 병이 듭니다. 병들어서 또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서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좋지 못한 일이 생겼다가 또 어려움이 생겼다가 극복했다가 또 그보다 더 흉한 일이 생기기도 했다가 이런 굴곡 많은 것이 그의 생애였고 역사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이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국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국제 정세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여러 중동의 정세가 아수르가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해 가면서 아주 급속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고 또 심지어 바로 유다 왕국의 북쪽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도 한 20년쯤 전에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함락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됐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다 이렇게 아수르 중심으로 편성이 되고 다 그와 동맹을 맺고 그 수하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유독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국이 큰 나라도 아니면서 아수르에 대한 반기를 들고 그에게 조공하기를 거부하고 아수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배신한 것처럼 보일 만큼의 독립된 노선을 걷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니까 아수르로서는 이 천하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자기 아수르 중심으로 새로운 중동의 세력을 재편 하는 일을 서두르고 있는데 마치 턱 밑의 가시처럼 유다 왕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합류하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되니까 언젠가는 이 아수르가 유다 왕국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짐작할 수 있고 또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도 유다 왕국도 예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정도의 예견이 없으면 세계 정세에 대해서 너무 깜깜한 것이고 아수르를 너무 쉽게 본 것이겠죠. 어쨌든 유다 왕국으로서는 신앙적인 중심을 굳게 해서 더 이상 우리가 강대국에 휘둘리거나 또는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서 이 나라를 굳게 지켜나가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진 신앙적인 국가로서의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아수르가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 이 마지막 남아있었던 퍼즐을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북쪽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과 북쪽에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북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완충지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되고 강대국들의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까지 전격해 오는데 아무런 장애가 생기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급속도로 위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위험하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일단 유화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절 말씀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반 아수르 정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일단 사과를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의 요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실이 많다. 이걸 보상해라.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해서 그걸 다 갚아주는데 비축된 게 없으니까 왕궁에 있던 것, 성전에 있던 모든 은금을 다 동원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고 아수르 왕이 그거를 받고 철군하게 되죠. 근데 철군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더 많은 군대를 내려보냅니다. 유명한 장군 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굉장한 압박을 가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대화라고 사과하고 어느 정도 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종식될 줄 생각했는데 그건 히스기야의 순진한 생각이었고 받아갈 거 다 받아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함락을 항복을 요구하는 막강한 전쟁을 아수르가 유다 왕국에 대해서 걸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군대가 어디까지 왔는고 하면 성위에 있던 예루살렘 성위에 있었던 유다 왕국의 정부 고위 관료들과 정복군으로 왔던 장군들 사이에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할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바로 성 밑에까지 이 아수르 군대가 진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첫째는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겹겹이 포위된 그 포위망을 뚫고 무사하게 사절들이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협상을 성사시켜서 이집트군의 지원을 받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역사에 보면 실제로 군대를 사신을 보내긴 보냈는데 이집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함락당한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지원군 보내주기를 거절합니다. 가져갔던 협상을 위한 뇌물로 서기 가져갔던 은금 보물만 다 소비하고 사시들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돼서 이집트와의 동맹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이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졌으니까 빠져나가서 망명정부라도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있다가 기회를 봐서 예루살렘 다시 되찾자 그런 생각들도 했지만 그건 역시 그 왕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예루살렘 성 하나를 18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 할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고 협상을 시도하는데 오늘 내용은 그 협상을 시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나가서 이성 밖에 있는 아수르군의 대표들과 이성 위에 있었던 예루살렘 대표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시도하는데 아수르는 계속 처음부터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고 나라의 문을 닫고 이제는 완전한 함락을 원하는 것이지 항복을 원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제는 금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은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항복할 것만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답답한 말씀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올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흔히 말하기를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유다의 왕국이 지략이 뛰어나고 전략이 훌륭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무슨 계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전쟁을 위한 전략에는 용기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다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전략에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애굽에 대한 동맹을 비판합니다. 21절 말씀에 상한 갈대 지팡 애굽을 의지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일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맞섭을 생각하지만 이집트라는 건 이미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갈대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갈대 지팡이인데 그거마저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애굽을 평가하니까 애굽에 대해서 아주 저평가를 하는 거죠. 유다 왕국을 도우러 올 수도 없겠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아수르에게는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 우리가 충분히 이집트의 군대를 격퇴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이집트와의 동맹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지적해 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만은 근데 이것도 소용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왔겠냐. 우리 아수르 군대가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온 거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신의 뜻을 따라서 와. 이게 역사의 순리고 신의 섭리다. 이제는 항복해라. 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협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된 상황인데, 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유다 왕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 왕국의 군사력이 그리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 2천 피를 내줄 테니까 그말 2천 피를 탈 사람이 있겠냐 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 기병이, 마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강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항상 신앙적으로 무장해서 백성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외침을 막아내고 그런 정책이 힘썼던 나라이지 그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막 군사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해서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총칼을 준다고 한들 사용할 사람이 있겠냐, 말을 준다고 한들 탈 사람이 있겠냐, 그러면서 뭘 가지고 대응하겠다, 항복하지 않고 버티느냐, 빨리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뭐 자꾸 공격하고 그만 말로 공격하니까 유다왕국의 대표들이 나가서 외교적인 협상을 요청합니다. 그 외교적인 협상을 요청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고 우리와 대화하는데 우리가 아람말을 할 줄 아니까 아람말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위협을 느끼고 민심이 동요하고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해서 상당히 외교적으로 해결합시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 외교적인 협상을 합시다. 그런 식의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연코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히브리 말로 떠들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히브리 말로 떠들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에는 보시면 히스기야도 믿지 말고 히스기야가 가진 신앙도 믿지 말아라는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세계에 수없이 많은데 그들 중에 누구도 아수르를 이긴 왕이 없다. 그러니 히스기야 믿을 것 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말했지만 그 말도 변명에 불과한 그 말도 믿지 말아라고 히브리 말로 떠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상대해서 회유하는 이야기가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항복하면 원하는 사람이 본토에 살게 해주고 이 본토가 싫은 사람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 있는 곳에 옮겨다가 더 좋은 곳에 살게 해줄 터이니까 하고 백성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면서 33절에서 35절 말씀까지에는 지금은 대세가 천하의 대세가 다 이젠 완전히 아수르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도 다 아수르에게 점령당했고 모든 나라들은 아수르 점령당했기 때문에 아수르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었고 그렇게 형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이 체제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항복해야 된다라고 세계적인 대세가 그렇게 기울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박할 말이 없는 거죠. 히스기야를 어떻게 믿겠느냐는 말도 마찬가지이고 천하의 대사가 아수르를 다 기울였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또 지금까지 아수르가 했던 것처럼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뭐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적절히 효율적으로 대응해낼 수 있는 논리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 당시 유다 왕국의 사정입니다. 국가적인 큰 변고이죠. 큰 환란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른 지원군의 다른 나라의 동맹에도 기대할 수가 없고 자기 나라 군사력에도 기댈 수가 없고 저들이 공격해오는 험한 말에 대해서 대꾸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있지 못하고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엄청난 전쟁이 유다 왕국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아무런 군사력으로도 외국과의 동맹에도 어느 것에도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국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는 거죠. 대체로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상황 속에서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일사불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백성이 제일 끝에 36절 말씀에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적장이 나타나서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어떤 험악한 말로 위협하고 회유하더라 흔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그 말에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이 이 환란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막 공포 분위기를 서로 만들어 나가고 뭐 위험한 위기가 찾아왔다 생각해 나 혼자 살겠다고 성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사람 없었다는 것. 어려울수록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견뎌냈던 것이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태 심각성을 논의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신하들이 옷을 찢고 이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가의 말을 전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대단히 비통하다는 표현이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대단히 비장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여기에서 피해가고 나 혼자 살겠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신하들이 옷을 찢는 마음으로 생사를 같이할 것을 결심하는 비장한 각오를 했다는 것.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면 초인적인 능력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기숙사에 불이 났습니다. 기숙사에 불이 나가지고 저 학생들이 다 기숙사에서 바깥으로 도망 뛰쳐나와 피난내 운동장에 다 모여있는데 여학생 두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연기는 뭐 학교 기숙사에 가득 찼는데 여학생 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연기에 질식돼서 쓰러졌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는데 시커먼 연기 속에서 여자 두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요. 우리는 다 맨몸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가방에다가 방에 있던 책, 옷가지를 잔뜩 채워가지고 이런 큰 옛날 이민 가방이 있었잖아요. 그걸 두 사람이 두 개씩 들고 장군처럼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 다 끝나고 난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하나도 못 들고 들어가요. 그 응급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나도 평상시에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들인데 큰 이민 가방 두 개를 끌고 나오는 걸 보고 사람이 굉장한 위급 상황이 되면 저런 집중된 초인적인 능력도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들 이름이 그분들 별명이 여장군이 됐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신하들, 장군들, 일반 백성들까지 다 마음의 각오가 비장합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만큼 우리가 죽음으로 항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비장합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사람에게 이런 강한 결심이 있으면 평상시의 역량보다 훨씬 더 큰 역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결심이 흐릿해지게 되고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의 집중이라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성경 말씀처럼 깨어 근신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것, 마음의 결심을 비장하게 가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어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19장 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굴견별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돌아갔다. 이 전쟁통에 왕이 앞장서 나가 성문에 올라가 적군에게 호령을 하든지 해야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그러지 않아요. 적군을 만나 협상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교수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오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듣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히스기야와 합세해서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내죠. 그런데 그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던 그때가 언젠가 오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어요. 우시아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얼마나 훌륭한 정치를 잘했습니까? 그러다 말년에 교만병이 생기죠. 신앙적인 질병 가운데 교만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정말 고약한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야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내가 뭐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이죠. 우시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왕이니까 내가 이 정치도 중심에서 해야 돼, 종교도 중심에서 해야 되고 뭐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성전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하다가 하나님의 벌 받고 나병 환자가 돼 죽잖아요. 한 나라에 있어서 왕이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벌을 받아 죽었다. 그만큼 큰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기의 때에 국가 전체가 술렁거립니다. 52년 재위했던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었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동요가 심했겠습니까?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내는 능력을 얻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군사력으로 안 됩니다. 외교도 실패했습니다. 포위되어 있으니 얼마 안 가면 이제 식량도 바닥날 겁죠.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하겠죠.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이 믿음 가지고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위협과 공갈 앞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요동하지 않는 결속력.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나라를 적군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 그러면서 우리는 힘도 없고 외국의 지원도 받을 수가 없고 군사력도 부족한데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러나 하나님 도우실 줄 믿는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왕과 신하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 국가적인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출발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거 보니까 나보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만 살아라고 하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다 내려놔야 되겠다. 다 포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버틸 힘도 없고 지탱할 여력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한마음 되는 것.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고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기는 수없이 많지만 그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역사에서 배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